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크신 사랑과 위엄과 존귀를 저희가 찬송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 가지 죄악 가운데 마땅히 죽어야 될 영벌의 심판으로 벌을 내리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숱한 주의 피조물 인간들 가운데서 일정한 수를 택정하시사 그 가운데 우리 하나하나를 이름불러 있게 하시고, 짧은 인생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하시며 복음 가운데 생명 있음을 맛보게 하심을 인하여 주 앞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저희의 삶 속에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심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자가 아니요 말씀으로 사는 자인 줄 알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 생명의 기운을 느끼게 하시며 그 생명해 주시는 복음의 생명을 인하여 단맛을 알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그것의 삶의 의미와 참된 기쁨들의 소재를 확인하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영광이 저희 앞에 없사옵나이다. 저희의 부패하고 연약한 죄성에 따라서는 세상의 영광에 따라 마귀 앞에도 머리를 숙이고자 하는 죄악의 유혹과 시험이 날마다 있을 터이나, 그러나 언제나 주님께서 나의 기업이 되시고 주님만이 내 마음에 성녀로 보증하시고 인치셨사오매, 우리가 영원히 주 안에서 참 귀한 존재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지극히 귀하신 분이심을 고백하고 찬송을 올리옵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의 은혜를 적용시키시오니, 우리가 언제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 앞에서 살아가는 자요 승려든 자임을 믿고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늘도 가르치심으로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며, 그리하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 되신 주와 함께 더불어 참 위로와 소망을 바라보는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사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심에 있어서 오늘도 주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함께 공부하도록 이 자리에 모으신 바와 같이, 주께서 기록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마땅한 신앙의 도리를 가르치심으로 일이 이룬 줄 믿사오매, 우리가 오늘도 한마음으로 시작에 앞서서 주 앞에 간과없기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심으로 같은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귀한 깨달음의 역사가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숙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일단 쉬는 시간에 잠깐 제가 다니면서 보도록 할 테인즉, 41페이지 제27문답 이하에 지난주에 나눠진 핸드아웃에 읽은 표를 하라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이 커피 브레이크 있기 전에 부지런히 줄을 쳐놓으셔서 위기를 모면하세요. 자, 보세요. 41페이지 27문답 가운데서 다, 중간에 다 보면 섭리란 이렇게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섭리란 찾으셨습니까? 자, 그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섭리란 하나님께서 피조물 가운데 모든 선한 일을 이루시며 또한 악한 일들이 행해지도록 허용하시며, 선한 것과 악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영원하며 지극히 자유로우며 변하지 않으며 지혜로우며 의로우며 선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리킨다. 계획을 가리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계획, 그 뒤에 이 말을 추가하세요. 계획 을이 아니고 계획의 실행을 가리킨다라고 하시는 게더 정확합니다. 계획의 실행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계획까지는 이 세상 만물을 이끌어 가시는 계획 자체는 하나님의 작정이라 우리가 읽었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바를 그 작정하신 뜻에 따라서 만들어진 모든 피조물과 역사 속에 그 계획의 작정을 실행하시는 일에 형태를 가리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섭리는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인가를 알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간섭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섭리의 중심적인, 즉 하나님이 자신의 작정을 이끌어 가시는 그것을 알아가는 해석의 중심축이 있다는 거예요. 중심축이 뭔가? 그랬더니 그것이 하나님이 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려 가시는 목적성에 통하여 알수 있는데, 그 목적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둘째 줄에 보시면, 선한 것과 악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냄, 그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우리 생활을 간섭하시는 섭리적 활동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궁극적으로, 영적으로 사색하고 알고자 할 때,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내시는 것인가? 그거를 이제 생각해 보면 영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영광을 나타냄이라, 그것을 하나 기억할 것이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 영광을 나타냄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유익이 뭐냐면 우리 구원을 위한 것이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백성들을 구원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구원을 위한 것이구나. 이 세상의 모든 섭리는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며 우리 구원을 위한 것이구나. 이두 가지 큰 목적성을 생각하며 내게 주신 일이 오늘날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나의 구원을 위한 일이, 나에게 미쳐진 일이 나의 구원을 위하여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내게 미쳐진 일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어떤 일을 갖는 것인가? 이걸 생각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영원하며 지극히 자르며 변하지 않으며 지혜로우며 의로우며 선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친다는데, 거기에 영원성과 자유로우며 불변성과 지혜로움과 의로움과 선한 이런 하나님의 속성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내게 미쳐진 일은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계획하신 일이요. 내게 미쳐진 일은 하나님께서 기쁘신 자유로운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일이요. 내게 미쳐진 일은 결코 하나님의 불변하신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요. 내게 미쳐진 일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충만한 지혜 가운데 미쳐진 일이라. 그러므로 내게 미친 이 일은 의로우며 선하다라는 생각을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내게 미친 이 일은 의로우며 선하시다. 따라서 이 일이 의로우며 선한 일이므로 내 구원을 위하여 어떤 유익이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돌려드리기 위하여 이 일이 미쳐졌는가. 그를 생각할 때 비로소 우리는 내게 미친 이 일이 왜 하나님께 이 일을 내게 허락하셨습니까? 왜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이 미쳐지도록 하셨습니까? 라는 답을 찾아가는 신학적 영적 사색의 틀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도 설득되어지지 않고, 이런 관점에서 묵상해도 다알수 없어서 하나님께 질문을 통한 저항을 혹 우리가 하게 될 때라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주의 낙원에 이르러, 천상교회에 이르러서 주를 배울 때에 내 몸이 땅에 썩고 내 영혼이 낙원에 이르렀을 때, 그때서 주께서 보이실 때, 그때 보이실 때 내게 인생중에 미쳐진 그일 가운데 내가 이두 관점에 따라 영적으로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읽어도 다 풀지 못했던 내 인생에 미쳐진 일이 왜 의로운 일이며 선한 일이며, 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으며, 왜 그것이 내 구원의 유익을 위한 것인가를 주께서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보이신다라는 것이죠. 우린 그때 가면 완전히 알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때 가서 완전히 알게 되지 못할 지금의 때는 지혜가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하고 우리의 연약성 때문에 다 알지 못하더라도 영적 사색의 방향은 이 틀에서 이루어져야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불행하다라는 일이 하나님 보신 관점에서 불행하지 않습니다. 성도에게는 불행이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성도에게는 불행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게는 영원전부터 복주기로 택하셨기 때문에 불행이 없습니다. 다만 육체 가운데 사는 인생 속에서 우리의 고단함과 불편함과 슬픔과 애로가 왜 없겠어요? 다 있죠. 제가 공부할 거예요. 다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궁극적이며 절대적인 의미의 불행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구원의 유익을 위하여 주께서 의로우시며 선하신 지혜 가운데 섭리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미리 알았다면, 온전히 안다면, 충만히 안다면, 낙원에 이르렀을 때에 누릴 그 기쁨과 그 깨달음을 지금 미리 안다면 해소될 수 있는 일을 육체 가운데 연약하며 무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이유가 있죠. 우리가 사는 삶의 환경이 죄 아래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고난과 슬픔과 불행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작정하신 바 된 그의 택하신 백성에게 작정하신 바 된 그 섭리적 관점 안에서 우리에게 결코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은 불행이라는 의미로 절대적이며 그런 의미에서 불행이라는 의미로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것을 믿고 바라고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우리 주의 것이로라 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그 고백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형편의 삶을 살더라도 주께서 내 안에 있고 내가 주 안에 있으니 복되다 라는 말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특별한 삶을 살아가는 영적인 그 힘이라는 것, 그것이 그런 섭리적인 통찰과 깨달음과 찬송과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하죠.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사람이 젊어서 일찍 불의의 사고로 일찍 소천하게 되어지면 불행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육체가 병이 들고 자기 뜻한 바 이루지 못해도 불행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불행하다는 일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런데 믿음 안에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이 땅에 어떤 형태로든가 어떤 모양으로든가 신자가 이 땅의 삶의 모양과 형편을 각각 다양한 모습으로 살다가 숨을 거두게 되어지고 낙원으로 옮겨지게 될 때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이 땅에 산 모습의 어떤 삶의 그 길고 짧음, 그 삶의 내용의 그 부와 빈, 그 기대와 욕망에 대한 충족과 그것에 대한 그 결핍,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어떤 회한과 아쉬움과 후회로 가지고 낙원에 가지를 않습니다. 그대로 그 일은 다 지난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오직 뭐 하나 남냐면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복음 안에서 주신 바 은혜에 대한 각성, 그걸로 인한 하나님의 찬양과 감사, 그거 하나만 남습니다. 나머지는 다 썩을 것으로 사라져버립니다. 야고보 사도가 부한자와 가난한 자에게 주신 바 된 교훈이 있죠. 가난자는 불행한 사람이요, 부한자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세속적 기준에 있어서 야고보 사도가 권면한 말씀이 있었어요. 부한자는 너희의 모든 부가 다 썩어질 것임을 너희가 깨닫지 못하면 너희가 불행한 자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에게 너희가 가난하다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느냐, 낮고 천하다고 생각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창세를 예비한 복받은 자인 줄을 생각하여 너희가 높음을 생각하라는 것이었어요. 이 대비 속에서 중력이 주는 교훈은 뭐냐면 참으로 남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가르쳐서 히브리 11장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가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서 일컬음 받는 모든 부귀와 영화를 버렸다라고 돼 있어요. 무엇을 구해서? 이스라엘 주신 받은 복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가 이 모세가 40년의 미디안에서 양치기로 있었던 일에 대한 인생의 40년 긴 세월을 아깝게 여기지 않았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하늘의 복 때문에 그렇다고 돼 있어요. 해석이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가치가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가? 이것이 정말 진리인가? 이제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미련하고 어두워요. 참 어두워서 우리가 어두워서 지금 말씀드린 것들로서 참 복의 기쁨을 우리가 정말 기뻐하는가, 그것으로만 기뻐하는가 하늘 됐을 때 우리가 참 연약해서 그렇지 않고 맛있는 밥 먹고 배가 부르고 등 따스면 참 행복하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아, 춥고 배고파요. 얼마나 그 싫어요. 싫고 끔찍하고 그리고 아주 불편하잖아요. 아주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육체 가운데 있을 때 그런 고통이 있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바 되신 것이고 또 하나님 그걸 통해서 먹을 것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는 주의 말씀 속에서 결국 욕심에 대한 이로써 하나님 나라의 복을 보지 못한 것에 대한 경계를 하셨으나 그냥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자인 주께서 아시는 거죠. 육체 가운데 사는 자이기 때문에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굶주릴 때, 육체가 병들었을 때, 사는 동안의 삶 속에서 모든 갈등을 불행의 모습을 이해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다 아세요. 다 아시고 다 그것에서 우리 위로의 손길 주시고 살게 하십니다. 다 아십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은 한 가지를 보게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지극하신 의로움과 선하심의 지혜 가운데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데까지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간섭하시고 주시는 것이죠. 광야에서 울부짖을 때 만나를 먹이신 것이고 메추라기를 동원해서 고기도 먹이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거기서 눈이 머물면 우리에도 사사시대들처럼 왕이 있어야겠다는 소리를 외치는 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저 가난 족속들처럼 우리도 왕이 있어야겠다. 그 말이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하면서 왕권을 얘기를 했으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에 그리스도 왕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 왕권이 있어야겠다는 것과 같은 뜻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강하기 위해서 세상이 갖고 있는 힘을 갖겠다라는 것과 똑같은 뜻으로 되어짐으로 하나님을 밀어내고 바알을 섬기겠다는 말로 영적 성격이 뒤집어져 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죠. 그래서 사사시대에 희망과 낙이 없습니다. 깊은 어둠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다윗을 예비하셔서 룻을 길을 통해서 다윗의 출생의 계보를 연결시키시고 사무엘상에 드디어 사울 이후에 다윗을 등장시키는 하나님의 지극한 선한 역사의 섭리를 보이심으로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아름다움과 거기에만 소망이 있음을 보이셨죠. 보셨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섭리에 대한 이해를 마음속에 두시고 어쩌면 평생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실제로 갖는 것이 신앙 전부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다에 읽었던 부분을 하나하나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섭리는 하나님께서 피조물 가운데 모든 선한 일을 이루시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빌립보서 2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빌립보서 2장 2장 13절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14절에 그래서 그러므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게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일이 안 됩니다. 어떻게 인생 살면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겠어요? 원망과 시비는 우리의 인생의 전체적인 성격을 결정지을 만큼 생활 속에 붙어 다니는 건데 그런데 그 원망과 시비가 없게 되어지는 일의 영적 근거가 뭐냐면 12절과 13절에 있다라는 것이죠. 12절에 보면 너희가 나 있으면 더욱 지금 나 없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베푸시는 구원 역사가 너희 안에서 이루어지게끔 행하라는 것이죠. 그런 일이 있어서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이라고 했으니 이것은 의식적이며 인격적인 순종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자, 구원을 이루는 일은 누가 행하시죠? 하나님이 행하세요. 구원에 이루는 그 구원의 역사는 누가 주세요? 하나님 주시거든요. 구원을 이루는 은혜는 누가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하세요. 그런데 그 구원을 이루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구원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도록 하시는데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다시 정확히 풀이하면 구원의 맛을 즐기라는 것이에요. 이렇게까지 풀이할 수 있어요. 구원의 맛을 즐기라. 구원을 맛보라. 구원을 누리라. 그 얘기예요. 구원을 맛보고 구원을 누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택정하여 부르신 그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에게 전적인 은혜로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며 누릴 수 있겠는가. 그 일은 딱 한 가지예요. 복종하는 것이죠. 무엇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치 아니할 때는 내가 주 앞에서 온전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로 인해서 받은 바 은혜의 구원에 감사하며 은혜의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을 기억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그 일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방자하지 마라. 두렵고 떨림의 반대가 뭐겠어요? 방자함임이죠? 태만함이죠? 감각 없는 자처럼 사는 것이죠. 그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제발 너희가 짐승처럼 살지 말라는 것이죠. 그 뒤 좀 막말하면 짐승이에요. 뭐예요?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다는 건 이성적 판단이 없는 자와 같은 것이죠. 이성적 판단이 없으며 본성에 따라 사는 자예요. 그게 바로 짐승이거든요. 짐승을 가르쳐 성경에 뭐라고 하면 그런 이성이 없는 자라 자기의 본능대로 사니 죄악 가운데 뒹굴지만 죄가 죄인 줄 모른다. 그걸 짐승과 같다 말하며 하나님께 배도한 악인들을 가르쳐 성경에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을 뒤집어 성경하면 감각 없는 자가 되지 마라. 이성이 없는 자처럼 말씀을 읽어도 도무지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처럼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 오늘 너희가 죄된 본성에 이끌려 감각 없는 자처럼 본능에 따라 살지 마라. 언제까지 죄대로 살겠느냐? 너희가 짐승 같은 자가 되지 마라. 그런 얘기가 되죠. 그러므로 이것을 적극적 표현은 뭐가 돼요? 말씀을 읽고 깨어있는 자가 되라. 말씀 읽고 교훈의, 말씀의 교훈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를 분별하라. 분별에 얻어진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에 인위의 권인 줄 알고 순종하라. 그것이죠. 그 모든 일에 있어서 그 말씀을 주신 자가 높고 높으신 하나님 줄 알고 두렵고 떨림을 가져라. 그리하므로 너에게 베푸신 은혜의 구원의 단맛을 누리라. 누리라는 것이. 여기서 구원이 이루는 것은 그렇지 아니하면 구원이 취소된다 이런 식의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 취소된다 이런 식의 말하는 것은 행위 구원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말이 아니고 구원을 마땅히 받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자의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죠?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있는 자는 더 있게 될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아서 없게 할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영적인 부익부, 그 다음 뭐가 돼요? 빈익빈이 있죠? 그게 성경 원리예요. 세상적으로 부익부, 빈익빈은 박탈과 과도한 부의 탐욕이라는 게 결정돼서 탐욕이라는 죄성 때문에 부익부, 빈익빈이 이 세상을 평온을 깨고 우리에게 슬픔을 주고 안타까움을 주지만 영적인 측면에서의 부익부, 빈익빈은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지극히 선한 동기에서 베풀어지는 것이요 은혜 누림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주의 은혜를 더 기뻐하며 그 속에 거하기를 바라는 만큼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영적인 부유함은 넘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건 끝도 없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너무 많아서 더 이상은 못 주겠다. 너만 나가시면 되냐? 다른 사람도 나눠줘야지. 하나님 그러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는 말이 그게 이만큼 가졌으니 됐어. 너는 요만큼 딴 사람 줘야지. 이런 뜻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는 말 속에는 자신에게 연약한 부분의 해소와 맞물려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지극한 부함이 이걸 통하여 역사하고 계시다는 말에서 이것은 내가 받을 십자가라는 의미요. 내가 함께 짊어지고 이것은 내가 은혜의 통로라라는 의미에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뜻을 얘기하는 것이지. 은혜의 통로로서 그것을 하나님 내게 주셨다는 의미에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뜻이지. 네 은혜가 적정순 이상은 못 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누림의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교인이지만 한 믿음 안에 있지만 우리 각각이 누리는 영적 부유함의 그 차이는 지극히 큰 편차로 존재합니다. 지금 옆에 분들 보세요. 얼마만큼 차이가 있나 보세요. 아, 부러워요, 당신이. 여러분, 그거 옆 사람이 압니다. 영적 부유의 규모를 다는 감추지 못하지만 아무리 감추어도요, 다 감추지 못합니다. 나타납니다. 어디에 나타날까요? 그 사람이 전 인격적 삶 구조 안에 다 나타나요. 그분의 표정 안에 나타나고 그분의 눈빛 안에 나타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에 담아있고 그분의 마음씀에 대해서 나타나 있고 그분의 걸음 자세도 나타납니다. 걸을 때 신경 쓰이네. 말할 때 신경 쓰이네.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뭐 하지 말라 하셨죠? 모양이라도 취하지 말라 하셨어요. 왜 그러실까요? 영적 부유함이 드러나는 통로요. 그렇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여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맛보며 즐기라. 누리라. 그럴 때 13절에 왜 그런가 잘 생각해보라는 것이, 너희 안에 성령께서 인치시고 보증하심으로 너희 안에서 한 분이 행하고 계시지 않은가. 그분이 누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시라. 지금 가만히 자신을 생각해보세요. 지금 내 영혼,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늘 함께 계세요. 지금 우리 각각에 함께 계시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고 계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나와 함께 거하시고 계시고 나와 함께 행하시고 계신 증거가 뭐냐면 우리 안에 영적인 소망을 주세요. 영적 선을 향한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통하여 우리 각각으로 하여금 행하기를 원하시는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고자 그렇게 행하신다.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 각각에 향한 소원이 있으세요. 하나님 우리 각각을 향한 뜻이 있으세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 안에 거하시며 나에게 영적 선, 곧 하나님 우리를 향한 뜻을 향한 소망이 내 안에 자리하도록 자꾸 역사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렇고 하시니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도우신 가운데 그 소원대로 순종하도록 이끌어 가실 때 비로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로부터 벗어나고 변화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게 되어진다. 원망과 시비가 없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말고 육체의 정욕의 열매가 나오죠. 쭉. 그죠? 육체의 정욕의 열매 전체를 요약하면 원망과 시비예요. 그러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뭐예요? 성령의 열매가 충만케 하라 하는 말씀이죠. 그렇게 되므로 12, 13, 14절에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섭리란, 다시 섭리 보세요. 섭리란 하나님께서 피조물 가운데 모든 선한 일을 이루시며, 그래서 이 선한 일을 이루심의 해설은 1, 지금 방금 것처럼 신자에게 있어서 빌립보서 2장 11절과 12절과 14절 맥락에서 보듯 신자에게 영적 선을 소망하여 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일을 행하시며, 그렇게 풀이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누구에게 섭리를 가르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선하를 간섭하시오, 특히 신자에게는 말이야, 이렇게 하시고 지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이거 설명해, 성경 열고 쭉 설명해 나가시면 돼요. 그럼 정확하며 완전하며 분명한 설명을 하시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신자가 아닌 자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신자가 아닌 자는 양심을 흔들어서 양심과 교양의 학습을 통하여 악을 제어하심으로 이 일을 이루어가세요. 악을 제어하심으로 이 이익을 이루어가세요. 그걸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성령님의 일반 은총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빌립보서 2장 12절 이하의 내용은 성령님의 무슨 은총이라 할 수 있을까요? 특별 은총이라 할 수 있는 것이요. 신자에게 베푸신 특별 은총이 그와 같은 것이요. 그리고 일반인들에게는 악을 제어하고 양심에 따라 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일반 은총을 베푸세요. 하나님 왜 택하지 않은 백성이요, 구원받지 못한 백성에게도 일반 은총의 은혜를 베푸실까요? 교회를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뭘 위해서? 교회. 곧 다시 말하면 신자들이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만일 일반 은총을 베풀지 아니하면, 이 섭리 가운데 일반 은총의 역사도 베풀지 아니하면 이 세상은 곧 지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지옥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일반 은총마저도 어떻게 되죠? 거두어 가신 상태가 지옥의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옥의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1. 하나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마저도 거두어진 상태로 의와 선함이 완전히 결핍된 상태. 그게 지옥의 첫 번째 특성이에요. 두 번째 특성은 뭐냐면 모든 악인들에 대한 형벌이 주어지고 있는 상태. 그게 지옥의 두 번째 특성이에요. 영원한 형벌 속에 있는 지옥은 첫째는 의와 선이 완전히 결핍된 상태로서의 일반 은총이 없어진 상태라는 슬픔이 있고, 그건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그 두 번째는 그뿐만 아니라 모든 악에 대한 형벌을 주시는 상태로서의 형벌의 의미의 지옥이 있어요. 두 번째 측정이 바로 그것이죠. 그 형벌의 지옥은 육체적인 의미에서의 감각을 통한 고통이 함께 주어지고, 동시에 영혼의 영을 통한 정신적, 심리적, 영적 고통이 함께 주어집니다. 고통의 형벌은 영육 간에 각각 같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통은 단순히 육적 고통만이 주어진 거 아니고 영혼의 영적 측면에서의 정신적, 심리적, 영적 측면에서 고통이 함께 주어집니다. 그래서 지옥은 성경이 묘사되는 바에 하면 어두운 곳에 있으며 영원히 꺼지 않는 불 속에서 고통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어두움과 영원한 불이 함께 그려볼 수 있어요? 이 도화지에다가 불을 막 영원히 꺼지 않는 불을 그리면 주변이 어떻게 되죠? 환해야 되죠. 근데 어둡게 그려놓으면 선생님이 얘 너 이상하다 이럴 거예요. 그죠? 그렇게. 그죠?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묘사가 됐냐면 그 어둠이라는 것은 영적이며 정신적이며 심리적 고통의 상태를 표시하는 거예요. 묘사가. 그리고 불이란 것은 그거는 육체적 감각적 고통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에는 그 형벌의 형벌은 두 가지 측면을 같이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반 은총마저 완전히 거두어진 상태가 지옥입니다. 무섭죠? 끔찍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영혼들을 선택하신, 우리는 지금도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지옥을 꼭 두셔야 했을까?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해요. 그 모든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믿는 것은 성경에 써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요. 그 질문에 우리가 써서 답을 갖지 못하지만 그냥 믿어야 되는 이유는 성경에 써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은 무엇에 관하냐면 하나님이 사랑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의롭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 지옥을 주셨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답은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그것이 가장 의롭고 선하기 때문에 그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언제쯤 깨달을 수 있을까? 지금으로는 지혜가 없어 깨닫지 못하느나 주의 낙원에 이르면 알게 될 것이라. 그것이 욥기가 보여주는 거라니까요.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을 주께서 보이시는 만큼 알게 하세요. 욥이 물었던 질문, 마지막 질문을 주께서 답하여 주신 것처럼, 그냥 답이 이렇게 글자로 답해 준 게 아니었고 그저 하나님 나타내심으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와 존귀의 위엄을 그냥 충만히 드러내신 것으로 답이 된 것처럼, 나가오니 이르면 모든 것을 우리가 아는 질문을 알게 될 것이요. 그때 가면 지금은 거울을 보듯이 희미 하나 그때는 눈으로 보듯이 알게 될 것이라 하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우리가 파악하여 분석하여 안다는 것이 아니고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자 하는 영적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필요한 만큼 넉넉히 알게 하신다는 뜻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가면 하나님을 눈으로 뵙고 마주대고 이렇게 뭐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똑같이 된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되지 못하죠. 피조물이에요. 유한한 존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고자 하시는 작정의 지혜들을 다 알 수 있게 될 것이라 라는 의미에서 거울을 보듯이 희미하지 않고 직접 보게 된다라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악한 일들이, 그 다음 보세요. 또한 그 다음에 악한 일들이 행해지도록 허용하시며, 그렇죠? 이 말은 아주 복잡한 의미를 갖고 있죠. 악한 일들이 행해지도록 허용하시며. 출애굽기 7장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7장 13절 보세요. 13절과 14절 보십시다. 13절과 14절. 자, 우리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퍅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자, 여기서 바로의 마음이 강퍅해졌다. 바로의 마음이 완강해졌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봐요. 계속 넘어가서 8장 15절. 15절 같이 읽죠. 그러나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에 그 마음을 완강케 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 마음을 완강케 했다. 누가? 바로가 그렇게 됐다. 어디 있어요? 9장 7절 같이 읽으면, 바로가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이렇게 돼 있죠. 근데 12절을 가봤더니, 12절 같이 읽으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퍅케 하셨으므로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바로의 마음을 강퍅케 하셨다. 누가? 여호와께서. 그래서 아까 봤던 거하고 차이가 나죠? 이게 8장 아까 우리가 어땠어? 15절에서 또 봤고, 또 7장 13절 14절에서 봤고, 이게 봤을 때 이 바로의 마음이, 또 8장 19절도 그렇고, 바로의 마음이 강퍅케 되었다. 바로가 마음을 강퍅케 했다. 해서 바로가 마음을 강퍅케 한 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9장 12절에서는 바로의 마음을 강퍅케 한 이가 또 누구라고, 그 뒤에 누가 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10장 20절에도 이 말은 또 반복이 되어져요. 10장 20절에 보면, 같이 읽으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퍅케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셨더라. 바로의 마음을 강퍅케 하셨다. 그 뒤에 여호와께서 계셨다. 11장 10절에도 이제 같은 말씀이 나오거든요.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사를 바로 앞에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퍅케 하셨으므로 그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 보내지 아니하셨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이 이제 잘못 해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도록 이렇게 하셨다. 악을, 바로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을 보고, 안 되겠구나. 내가 이제 포기하다. 내 손 들었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좀 더 고통을 받아봐라. 이래가지고 이렇게 마음을 강퍅케 하셨다라는 식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눈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온단 말이죠. 성경을 그렇게 읽을 수 없어요. 왜냐면 성경 전체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은 계속 노래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럼 이제 어떻게 이해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로가 자신의 마음을 강퍅케 했다는 말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중 원인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제2원인으로서 바로 자신, 제1원인은 하나님이니까 제1원인자는 하나님 말고 제2원인은 바로 자신이 자기 마음을 강퍅케 해요. 강퍅케 하는데 바로가 자신의 마음을 강퍅케 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보내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퍅했다는 표현이 나오는 까닭은 뭐냐면, 바로의 마음이, 바로가 자신의 마음을 자기 죄의 성질에 따라 강퍅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영적 선을 통하시거나 일반적 은총을 통하시거나 그의 악한 마음의 성정을 제어하셔서 그걸 막지 아니하셨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악한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심으로 바로가 자기 죄성에 따라 자의 마음을 강퍅케 하였으니 결과적으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이 강퍅케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 그래서 강퍅케 하셨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자기 마음을 강퍅케 하여 못 보내! 라고 하는 이 행동과 마음의 결심을 주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그 있도록 허용하시죠. 허용하시면서 그 죄의 성질은 바로 자신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주께서 선한 역사로 막지 아니하신 것이죠. 악이 그대로, 죄성대로 악이 나오도록 허용을 해 두신 것이에요. 그것의 의미는 지난 시간에 설명해드렸던 그런 관계의 복잡한 내용을 잘 이해하시고 또 나머지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 맥락에서 설명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한 일을 이루시며 또 악을 행하도록 행하여 하시며 그 두 개를 열이 풀이하실 수 있는 이제 능력이 생기셨어요. 요 뒤에 것이 설명이 좀 다소 기니까 잠깐 커피 브레이크 갖고 난 다음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인물들은 저 앞에 잘 놔두시고 제가 다니면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두시고 저요? 저 빵을 줘야 먹죠? 아니. 아니, 주셔도 제가 지금 먹질 못해요. 강의해야 되잖아요. 말을 해야 되니까. 들으시면 되잖아요. 들으는 분은 드시면 되고, 저는 말을 해야 되니까, 이게 못 먹죠. 그 다음 보세요. 자, 드시면서, 편안하게 드시면서, 제가 괜찮습니다. 여러분 드시는 거 보면 제가 저도 먹는 것 같아서 속상하지 않으니까 마음껏 드세요. 자 보면 두 번째 줄에 선한 것과 악한 것들. 자 그럼 무슨 얘기가 돼요? 섭리는 하나님께 피조물 가운데서 모든 선한 일을 이루시며 또한 악한 일을 행하도록 허용하시는 이 두 가지 일을 이렇게 하나님 섭리 가운데 간섭하시는데, 근데 이 선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과 역사와 악한 일의 허용이 이 두 개가 다 합쳐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 두 목적성을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공부할 때 모든 선한 일과 악한 일의 두 개가 교차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엮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우리가 선한 일에 대해서는 질문을 안 해요. 우리가 볼 때 선한 것은 따뜻하고 등 따숩고 편안하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선의 개념과 악의 개념은 사실 기준이 다른데, 그러나 소위 이제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우리에게 베푸시는 인생의 고난의 문제가 오게 되면, 고난의 문제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하고 섭리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하지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취했을 때 하나님께서 왜? 하고 섭리에 대한 질문을 해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기쁘고 좋은 일을 내게 까닭도 없이 베푸시나 이런 식으로 생각 잘 안 하죠. 좋은 것은 다 내 탓이요. 그냥 뭐 당연한 것이요. 기쁘니까. 근데 슬픈 일이나 억울한 일 있으면 다 왜 이런 일이 이렇게 우리가 묻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모든 관심은 사실 뭐를 통해서 와요? 고난을 통해서 와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 왜 이렇게 묻는다면. 그러니까 고난의 문제를 좀 다뤄봐야 되겠지요. 이 고난과 고통은 각각 신자와 신자가 아닌 사람, 즉 택함을 받은 택자와 불택자죠. 이건 택자 불택자란 말은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구별되는 개념이지만 시간 역사 안에서는 신자요 불신자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에 순종하는 자요 복음에 불순종하는 자로 구별되어지므로 신자요 순종이요 불신자요 불순종이라는 말 속에는 인간의 인격성이 반영되어 있어요. 반응에 대한 하나의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순종으로 이렇게 인격적 요소가 되어 있어서 제2원인의 반응을 고려한 표현들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 표현이 우리에게 좀 더 거부감 없이 오고 이 표현은 왠지인지 두려운 마음으로 와요. 택함이라는 것은 피동적이고 수동적이니까. 그런데 이것은 연결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지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되는 일은 없어요.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했죠? 택함 받았는데 불순종이나 불신자가 되거나 신자인데 불택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한 여러분이 배도를 하면 이런 줄 알았는데 이러고 가는 거예요. 배도하지 않는 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죽을 때까지 붙들고 있는 한, 여러분은 신자일기만 하면 택자입니다. 그리고 택자가 일로 가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택자가 불신자가 되거나 불순종하는 자가 절대로 없습니다. 이걸 가르쳐서 구원의 보증이요, 안전성이요,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담대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공연한 위협의 말에 흔들 필요가 없어요. 누가 뭐라고 말해도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라고 아무리 말해도 내가 예수 믿는 게 분명하면 택자입니다. 어떻게 감히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믿는 자가 영원해. 왜냐하면 영원제 택정하신 자에게 믿음을 주어 성령으로 보증시켰다고 말씀이 있는 거고, 예수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난 자가 아니면 예수를 뭘 할 수 없다? 주로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예수를 주로 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라고 말씀해서 곧 택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자는 곧 택자가 됩니다. 가짜 신자가 있잖아요. 가짜 신자 여부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가짜 신자 여부는요, 진짜로 믿으면 가짜가 아니잖아요. 아, 자기가 믿고 있는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자기가 몰라요. 그렇죠? 가짜로 믿고 있으면서 진짜처럼 자꾸 보이려고 할 때 두려운 것이지. 진짜로 믿고 있는 사람이 뭐가 걱정이에요? 진짜로 믿고 계시면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에. 근데 가짜로 믿고 있으면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 더 복음을 굽고 주 앞에 은혜를 구해야겠지요. 신앙의 연약성하고 가짜하고는 다른 거예요. 근데 마귀는 신앙의 연약성을 갖고 가짜라고 자꾸 얘기해요, 우리에게. 그래서, 아닌가 봐, 아닌가 봐 하고 자꾸 이렇게 흔들어서. 근데 마귀가, 진짜 말 나온 김에, 신앙이 연약한 사람이 있어. 얼마나 안 자라는지, 껍질이 그냥 단단해가지고, 이게 분명히 살아있는 씨는 씨인데, 안 자라. 땅에 묻은 지 10년 지났는데 싹이 터야지 이게 이거 신자인 줄 알 거 아니에요. 분명히 살아있는 씨예요. 왜 물에 담아봤더니 가라앉아. 이거 산 씨잖아요. 이게 죽은 씨가 아니고. 아, 이거 살았구나 싶어서 너는 이제 이게 교회 안에 심어놓고 10년을 물 주고 거름 줬는데 싹이 트질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떤 씨는 심었더니 일주일 만에 팍 싹이 트면서 막 제목으로 막 자라는데 아직도 땅속에 묻혀서 와이프가 그래, 당신 도대체 신앙이 이게 뭐냐고. 난 믿는, 난 모태 신자예요. 모태 신자면 뭐 해? 싹이 터야지. 이게 답답한 거예요? 아, 그 신앙이 연약해요. 술, 담배 끊으라는 데도 안 끊어. 주일 예비 나오라 자꾸 걸러. 이럴 신자가 이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 택한 자가 이러기까지 할 수도 있어요. 좋은 일은 아니요, 바람직하냐, 권장할 만은 아니요, 빨리 고쳐야 될 일이지만 이렇다고 해도 택자가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전인생을 두고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 걸 봐야 하는데 10년 걸릴 수도 있고 20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앙이 연약하여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이내 죄에 대한 품성에 타협해서 죄를 범하고 다시 돌아와서 긴 세월 끝에 그게 다 죄인 줄 알고 눈물 흘려 돌아올 때까지 다시는 그런 식의 죄의 타협을 연약한 품성을 핑계로 하여 하는 일이 자꾸 줄어들 때까지 그래서 처음엔 죄로 인정도 안 해. 다 그렇게 사는 건데 뭐 신자도 그렇게 사는 거지 이러다가 이거 얼마나 강팍해요. 이거 완강하거든요. 이 완악한 마음이 나중엔 물러져야 되죠. 뭐냐면 죄가 죄인 줄 알아야 회개할 거 아니에요. 그 상태까지 그 진전이 있는 거, 영적 인식의 진전이 있는 거죠. 과거엔 죄가 아닌 줄 알았다가 이젠 죄인 줄 알게 되어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의 태도와 성격까지도 주 앞에서 은혜로 구하여 변하길 원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성격을 죄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나대로의 모습이요, 나의 자랑이요, 자긍이요, 자존심이요 뭐 이럴 텐데 죄 성격을 죄라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성격이 죄예요. 모든 성격이 죄가 아니라 죄된 성격을 죄된 품성 때문에 나타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격도 말씀으로 해서 연단받아 고치길 원하는 데까지 자라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때까지는 믿음이 거기까지 안 오는 거죠. 그 이제는 뭐예요? 자기 성질대로 다 살면서도 자기가 생각하는 죄라는 것. 나 도둑질 안 했어. 그거죠. 나 살인 안 했다니까? 이걸로 죄가 아니라서. 내가 가늠했냐? 이걸로 죄가 아니라서. 뻔뻔한 남편이죠. 온갖 집안에서 행패 다 부리면서도 내가 생활비 안 줬냐? 야, 내가 무슨 도둑질했냐? 내가 무슨 뭐 가늠했냐? 이거 갖고 얘기하는 거야. 온갖 행패 다 부리면 자기 성질이 죄인 줄 모르는 거지. 이러면서 신자이겠냐 싶을 때가 있어요. 씨앗이 안 자라. 10년, 20년. 이럴 때 마귀는 쉴 새 없이 공격합니다. 야, 너는 신자가 아니고 너는 영원전에 하나님 버린 자야. 네가 아무리 교회에서 평생 있어봐야 안 돼. 예수를 부인해. 예수를 부인해. 예수가 주가 아니야. 예수님이 주님이시면 너를 사랑한다면 그럴 수 있겠어. 성령님이 널 도우시잖아. 증거가 있잖아. 계속해서 방해를 합니다. 질문. 그렇게 해서 사단이 방해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택한 자가 껍질이 단단하여 싹이 트고 자라는 데까지 오랜 세월이 걸리지만 그 사람이 결국엔 신앙을 떠나서 배도함으로 하나님의 택함이 취소될까요? 취소될까요? 취소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 절대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함이 취소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의 선택은요 불변하고 그 불변함 속에는 하나님 모든 지혜 가운데 있을 일을 다 벗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택한 자의 수는 늘거나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택한 자는 취소하고 다른 사람을 집어넣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100명 선택했는데 101명 넣는 법이 없고 99명 주는 법이 없으며 100명 가운데 야 너는 못 맞다가 빼버리고 다른 애 집어넣어서 100명 이렇게 채우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 택하신 자는 영원전에 이름불러 하나하나 그대로 택하셔서 그대로 가십니다. 그럼 뭐가 되냐면 마귀가 계속해서 너가 신자냐 신자냐 그럴 때는 계속 뭘 우리에게 박탈해가고 앗아가는 거죠? 구원의 아까 전신을 뭐라고 했어요? 구원의 누림이요 맛의 즐김이라고 그랬죠. 영적 부여라고 그랬죠. 그거를 완전히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핍절하며 핍박하며 가난하며 헐벗은 신앙생활 속에 살게 하는 것인 거예요. 그런데도 그 사람이 참 모질게도 남는 한 가지 고백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죄사함 받는 은혜의 고백 하나는 이 사람이 마지막까지 남아요. 남아서 그 고백 하나 딱 붙들고 나중에 임종 전에 모든 영혼을 주 앞에 자기 인생 모든 것을 주 앞에 의탁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며 이르게 되어집니다. 평생 헐벗이 살다가 교회를 통해 주는 영적 부유의 그 단맛 하나도 못 보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돌려야 될 모든 것들 다 보지 못한 채 그렇게 빈약한 모습으로 살다가 헐덕거다가 그러나 믿음 하나 있어서 택한 백성이라 그냥 가게 돼요. 야, 그건 공평치 않잖아요.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히 주의 은혜를 위해 복음 사업을 위해서 애쓰고 살다가 간 사람은 이렇게 착하고 이런 사람은 좀 안 가야 되는 게 아니네. 그렇지 않아요. 만일 평생 복음에 수고한 사람은 그 수고의 가치를 인정받고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까 지금 얘기된 사람 평생 벌거벗은처럼 헐벗고 비참하게 영적인 부여도 맛도 못 보고 이게 살다가 한 사람은 그냥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진다면 처음부터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 아닌 거예요. 누구도 사도 바울도 자신이 행한 주를 위한 고난과 수고로 구원에 이를 만큼 충분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애쓰고 수고한 주를 위한 복음의 모든 노고 속에는 다 불완전한 죄성이 들어있어요. 그것을 다 그리스도의 의로 피로 적셔서 온전케 해줘 받으신 것 뿐이지 사도 바울이 우리에 비해 상대적 뛰어남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마저도 주의 보혈의 피에 적셔져야만 구원에 이르는 것이요 그의 교회란 수고도 보혈의 피에 적셔져야만 의로운 것으로 상급받을 만으로 받아들여진 것 뿐이에요. 예외가 없습니다. 따라서 은혜의 복음은 모태 신자로 있어서 죽을 때까지 비실비실 생활을 하다가 가는 사람도 하나님 택한 사람이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크십니다. 택한 사람은 그렇게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마른 나무 토막처럼 평생 싹이 안 트다가 그렇게 가지 않도록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꺼이 울고 통곡하고 주 앞에서 돌아오는 경험을 갖게 하세요. 그게 80이 될지 그게 10살 때 경험할지 6살 때 경험할지 알 수 없으나 꺼이 울고 주만이 생명임을 고백하고 변화된 삶의 계기를 주세요. 어떤 경우를 주실지 꿈에 한번 놀라운 꿈의 충격을 보고 될지 제가 아는 한 사람은 꿈속에 지옥을 봤어요. 그때까지 미적지근한 사람이 그다음부터 확 달라져 버렸어요.
그가 본 꿈이 지옥의 묘사가 성경적 묘사하고 반드시 일치한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은 항상 사람이 죽은 다음에 심판이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이라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구원받는 복음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사람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설교 속에 은혜를 받아요. 어떤 사람은 보자 하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은혜를 받기도 하고 여러 경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봉사 가운데서 은혜를 받기도 해요. 다양한 경로가 있어요. 그러나 움직여요. 반드시 영적 경로를 사용하세요. 영적 경로를 사용하셔요. 하나의 반드시 이렇게 뜰만 받고 다니는 사람들은 본래부터 신앙 고백이 진실되지 않은 자예요. 아무리 배우나 깨닫지 못하는 자로 서 있어요.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 없다는 건 아니에요. 세례 줄 때 예수 그리스도 주로 믿느냐? 그랬더니 믿습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 우리는 세례를 줍니다. 왜 주죠? 목사인 자가 신앙 문답을 했을 때 믿습니다는 자의 가슴 속을 찍고 들어가서 야 근데 너 아니잖아 너 이렇게 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 고백은 목사 안수를 줄 때까지 목사를 줄 때까지 숱한 스크린의 단계가 있거든요. 신자로 세례받고 신학교 들어올 때 다시 신앙 검사해요. 노회에서 다시 신앙 검증해요. 강도사님을 또 검증해요. 목사님을 또 검증해요. 계속 검증을 합니다. 신학교 3년 동안 계속 누구 웃습니다. 그런 검증의 수 없는 단계를 다 거쳐간 동안 계속 물을 때마다 예예예 해서 온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그걸 진실로 받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중에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외적으로 보니까 도무지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은 거예요. 모든 행실에 물으면 항상 이해하는데 뒤돌아서 가만히 행실을 가보면 아닌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둘러다가 다시 묻는 거죠. 또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묻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 그러면 근데 어찌하여 형제 이랬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명백한 주의 계명을 어긴 것으로 신자의 덕을 해치면 그때는 뭐예요? 징계를 하죠. 징계를 해서 근신케 하고 성찬에 참여를 못하게 하고 강단의 말씀 선포를 못하게 하고 이게 징계를 닮아가죠. 그렇게 하지만 그냥 신자임에 대한 마지막 점검은 고백으로 해요. 고백으로 해요. 그런데 그 고백을 거짓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분별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예배드리는데 여기 1,000명이 모시 예배드려 쳐봐요. 1,000명이 예배 드리는데 이 중에 입술로만 고백하고 마음으로는 부인하는 사람들이 한 500이 있다라고 목사가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반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하며 예배로 나오는 모든 자들은 다 하나님 앞에 신자인 것으로 간주하고 말씀을 하고 권면하고 교훈하고 가르쳐 나가요. 다만 스스로 주의 권면이 스스로 너희가 구원에 받은 자인가 돌이켜보라는 영적 경계의 말씀은 전할 따름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네가 아니니까 너 이거 받고 발 받고 이렇게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전할 따름인데 그 말씀은 바울이 그렇게 전할 때 그 말은 네가 신자가 아닌데 신자인 채 하냐라고 전제하는 말이 아니라 신자가 영적 부요를 누려 더욱더 구원의 견고함에 이르도록 되어야 할 터인데 영적 부익부 비입비라고 그랬죠? 부익부 부익부는 뭐냐면 작은 자기가 영적 선을 구할수록 신자의 위로를 더욱더 강하게 받으니 어떻게 해요? 구원의 확신의 견고함이 세워가잖아요? 그거를 받아가다라는 그 권면을 위하여 네가 구원에 있는가 삼가 돌이켜보라고 말하는 것이지 시험에 들어 실족해야 넘어뜨리려는 말이 아니거든요. 이 말이 시험케 되어 넘어지는 자는 본래부터 아닌 자들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이요. 본래부터 진실된 자는 이 말로 인하여 신앙이 견고해져 서게 되는 것이에요. 그 말이 양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양날을. 그 모든 복음 선포는 믿는 자는 구원을 인다는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이 다 믿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는 말로 권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뜰만 밟고 다니는 자에 대한 너무 경계를 지나치게 하시는 것은 위태로워요. 사람이 분별하는 게 아닙니다. 워낙 예민한 문제예요. 중요한 문제니까 얘기하는데 판단하지 마세요. 서로 간에. 절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집사인데 아니야. 이거 얘기하지 마. 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니고 절대로 아닙니다.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도 교만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진정히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지 못하고 당해도 그 판단은 삼가합니다. 당의 권위로도 그렇게 판단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믿는 자는 믿음의 열매를 필연적으로 맺는다. 필연적으로 맺는다. 줄 강하게 치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 말 맞아요. 필연적으로 썩 빼고 믿는 자는 열매를 맺기도 한다. 이렇게 그러면 안 돼요. 반드시 믿는 자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는 줄치고 1. 가장 기초가 뭐죠?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겁니다. 신앙 고백의 그게 제가 열매입니다. 두 번째, 그 신앙 고백에 걸맞는 삶의 변화의 증거들입니다. 열매는 고백과 증거를 같이 포함합니다. 이해하세요? 자,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열매를 맺는다. 가로치고 열매는 고백과 증거. 그런데 그러므로 나는 열매가 있다. 1. 증거도 있고 고백도 있고 삶의 변화도 있다. 그러므로 결론, 나는 구원을 틀림없이 받은 자다. 이 3단 논법이 말씀에 의해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맞아요. 맞아요. 아, 왜 대답들이 이렇게 없어요? 커피 브레이크에 있지 빵도 드셨잖아요. 아, 이거 녹음 다 됐는데. 왜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맞죠? 예. 네. 그런데 대답을 안 하신 이 소극적으로 나온 이유를 제가 가장 선하게 해석하면 여러분은 제가 이 말에 모두 믿는 자는 열매를 맺는다. 나는 열매가 있다. 그러면 나는 구원을 받았다. 라는 이 말에 대해서 이 말이 가질 수 있는 어떤 부담감을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미 깨달은 바가 있어서 소극적으로 얘기했겠죠. 그 말은 뭘까요? 뒤집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 제일 밑에 그러면 나는 구원을 받았다를 뒤집어요. 맨 위로 올려. 나는 구원을 받았다. 왜냐하면 나는 열매가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모든 믿는 자는 열매를 맺기 때문이다. 이거를 뒤집어서 부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너는 구원을 받지 못했다. 왜냐하면 너는 열매가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모든 믿는 자는 구원을 필연적으로 맺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용을 해버리는 부담감 때문에 아마도 대답을 소극적으로 했을 것이라고 제가 믿어요. 수준이 그 정도죠. 예. 이 말을 긍정적 의미에 사용한 것은 가하나 이 말을 뒤집어 부정적으로 사용하여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은 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완전 성화를 이룬 자가 아니요 부패한 성품을 여전히 갖고 있는 연약한 성도로서 주의 은혜로 구원받는 자라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 보실 때 그에게 어떤 형태의 열매를 주실 것인지 아니면 이미 주고 계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는 서로서로를 다 알지 못합니다. 내가 볼 때는 어쩌면 저렇게 인색할 수가 없어. 전 사람도 아니야 싶은데 누가 알아요? 하늘나라 가봤더니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 내가 하지 않는 그 일과 구제에 남보다 앞선 누가 알아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모릅니다. 겉으로 교양과 부드러움과 따뜻함이 있지만 뒤집어 그 사람이 가족들에는 얼마나 차갑고 냉정하고 각박한 사람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에게 가족에게 그렇게 성질 있는 대로 부리면서 밖에 나와서 그렇게 따뜻한 사람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안팎이 다르다니까 사람은. 우린 서로 잘 모릅니다. 판단하지 못하고. 두 번째, 시간을 두고 봐야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일인지 그렇게 판단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두 가지 같이 봐야 합니다. 영적인 점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믿으면 주를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다. 나는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 그러므로 나는 구원을 받은 자라는 의미에서의 고백적 측면 따는 영적인 점검이 있어요. 이 고백과 실천적 측면에서 열매라는 변화의 측면은 같이 두 개를 염두에 두고 항상 구원의 문제를 봐야 하는 것이지 이걸 극단적으로 잘못 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실천적 측면의 변화의 열매는 혹 지금 발견되지 않더라도 그걸로 인해 구원이 없다고 감히 결론을 내리서는 아니 되는 것이요. 영적 측면에서 주를 고백하고 있다면 구원받은 자로 기뻐해 주는 것이 그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사형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도하면 지금 당신의 마음 중심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의자를 그려놓잖아요. 그렇죠? 사형리 전도 보셨어요? 원을 그려놓고 그 의자를 그려놓고 누가 앉아, 당신이 앉아있습니까? 하나님이 앉아있습니까? 이렇게 해놓고 십자가 앉아있으면 그게 바로 이 모든 주인이 예수님입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가르치려 가는데, 그러므로 당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믿습니까? 라고 해서 영접기도까지 해주고 구원을 우리가 축하해주고 이게 감사해주거든요. 이 사형리의 약점은 뭐겠어요? 죄에 대한 회개에 대한 분명한 각성의 강조점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측면에서 복음 전함에 있어서의 불균형성이 다소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형리 이후에 그 믿음이 정말 온전하게 섰는지 점검이 후속조 따르지 않기 때문에 아닐 수 있다는 측면을 놓고 너무 복음의 구원의 확신을 너무 강하게 주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다소 부담이 있고, 양육에 대한 책임을 이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좀 손실이 있어서 다소 제한이 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전도 방법으로 사형리는 여전히 유효하고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결국은 사실 그게 맞거든요. 예수를 주로 믿습니까? 라는 이 고백을 자기 입으로 한다면 이 고백이 예사롭게 나온 게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걸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모독을 맡기고 구원을 위해 기도해주고 구원을 축하해주고 기뻐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반응이에요. 사실 그 이상은 판단이 안 된단 말이에요. 다만 뭐라고 말해야 되겠어요?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주를 미워하시듯 죄를 미워하고 그 주 앞에서 은혜 앞에 말씀대로 예수를 주로 중심에 숨기고 살아가신 그 일에 힘쓰심으로 구원의 견고함을 세우십시오. 이렇게 권면해주고 예수를 나는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영접기도를 따라하세요 했을 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말을 따라하고 있다면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로 기뻐하고 축하해주는 일이 좋아요. 거기서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내가 복음을 잘 전하고 잘 믿은 건 알겠는데 그러나 내가 완전하게 내가 못 믿겠다. 당신이 죄를 얼마나 회개하는지 봐야 되고 얼마나 행실이 변한 걸 봐야만 내가 구원의 확신을 내가 축하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유보와 단서를 붙이지 말고 그냥 기뻐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중요한 문제라 제가 이게 좀 더 얘기했는데 그냥 어떡하죠? 빨리 나가야 되는데. 자, 선왕 아까 이 고난 문제 이게 있는데, 그런데 이 고난과 고통의 문제 속에서 이걸 생각하세요. 신자에게 있어서의 고난과 신자와 아닌 사람, 그러니까 영원한 의미에서 택자와 불택자를 보십시다. 택자와 불택자에게 있어서의 고난의 문제는 의미가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과 의인을 볼까요? 죄인과 의인? 의인과 죄인을 보십시다. 의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의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죠. 죄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이에요. 불택자죠. 이 죄인이 받는 고난은요, 고통은요, 그건 딱 한 가지 의미밖에 없습니다. 그게 뭘까요? 형벌입니다. 형벌이에요. 죄인이 받는, 즉 불택자죠.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죄인이 받는 이 고통은, 그거는 이 고통은 형벌의 의미 외에 다른 의미가 없어요. 그 형벌이 일시적인 형벌이냐 영원한 형벌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이 땅에서 일시적 형벌을 받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 사람이 있고, 이 땅에서 일시적 형벌은 모면하나 영원한 형벌을 받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가 죄인이 받는 고난과 고통은 형벌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어 택함을 입은 의인에게서의 받는 고난은 형벌의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형벌의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고난과 고통은 형벌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형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인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인데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아. 고백하지 않았어. 하나님이 택하시는데 예수를 아직 고백하지 않아요. 그런 자에게 받는 고난은 그를 뭐예요? 회개에 이르도록 하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고난이에요. 고통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예수 믿는 사람을 이끌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간섭이에요. 예수를 지금 믿고 있어요. 믿고 있는데 고난을 받아요. 이미 신자인데. 그런 사람에게 받는 고난은 그 사람에게도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참 말을 안 들어. 지질이 말을 안 듣고 죄를 자꾸 짓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징계하세요. 히브리서 12장에 히브리서 12장. 너희가 징계를 받지 않으면 사생자 이거를 모든 참자식은 아버지가 징계하듯이 하나님도 너희를 징계하시니라. 그러므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 그러시죠. 하나님이 자신의 택한 자식들을,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징계의 매를 행하시는 엄격성의 기준이 어디까지 있냐면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아니하는 도다라는 책망의 수준에 있어요. 따라서 신자가 죄에 대해서 감각 없는 자처럼 끌려 살면 하나님이 손보십니다. 죄가 죄인 줄 아는 감각이 있어서 이내 곧 회개하고 돌이켜 주 앞에 나오지 아니하고 죄 짓고도 태연하면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손보십니다. 제일 좋은 건 뭐냐면요, 빨리빨리 손을 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쌓일수록 무겁잖아요. 매가 아버지가 엄마는 그때그때 야야야 잔소리 하잖아요. 엄마는 안 무섭잖아요, 그죠? 근데 아버지는 오래 있다 1년에 한번 노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매가 심각하잖아요. 우리 집은 반대지만 오, 하나님께서 신자가,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신자가 지금 분명히 죄예요. 죄인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죄에 대한 징계를 하고 계시다는 영적인 어떤 섭리의 깨달음이 아직 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 봐라, 괜찮은가? 괜찮은가 하고 자꾸 죄를 짓지 마세요. 빨리 돌이키세요. 하나님이 뭐를 주시는 거죠 지금? 매 맞지 않고 돌아와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인데 그때에 더 마음이 이렇게 강팍해져서 이렇게 더 하지 않도록 하세요. 죄의 습성 가운데서 이제 음란한 부분이 이런 게 참 문제인데, 악한 음행과 악한 욕설, 욕하지 마세요. 자꾸 욕이 과해집니다. 욕설, 그 다음에 불평에 입을 달고 사는 것. 불평 자꾸 입에 달고 사면 이 불평 입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거 하나의 죄입니다. 그런 거, 그 다음에 도둑질, 거짓말, 악한 쾌락을 즐기는 일들. 그런 모든 일들에 있어서 여러분이 가라앉지 않도록 늘 그 오래 하면은 하나님 매 징계하십니다. 사랑하시니까 징계하시죠. 이런 신자에게서 이런 징계가 있어요. 네, 두 번째, 신자에게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죄를 특별히 짓지 않고, 우리가 대부분이 죄를 특별히 짓지 않고 살잖아요. 과격한 죄 안 짓잖아요. 네, 실제로 우리가 죄를 늘 짓지만 과격한 죄는 안 짓잖아요. 과격한 죄는 안 짓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아무 까닭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뭐냐면 신앙을 더욱더 강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연단은 인내를 낳게 하시고, 인내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성격이라고 말했는데, 인내를 낳게 하시고 인내는 활 뭘 낳게 하냐, 이 생각이 갑자기 안 나. 네, 이걸 낳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셔서 더 강력한 믿음으로 세우게 하신 것이 있고, 연단의 목적과 관계없이, 연단은 이제 하늘나라의 소망을 더 보게 하시고 하는 것이 관계된 것인데, 이거 관계없이 직접적인 연단도 아니고 징계도 아닌데 세상이 악하여 애매히 받는 게 있어요. 세상이 악하여 악 때문에 내가 선한 자로 애매히 받는 권한이 있어요. 애매하게 받는 거. 그 애매히 받는 거는 연단의 한 부분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분류를 여기 넣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 연단의 연단과 악으로 통해 받는 것과 구별을 지은 건 어떤 거냐면, 악한 일이 아니고 그냥 받는 고난이 있잖아요. 가령 병이 드는 것. 상대가 악하여 받는 건 아니죠? 그렇죠? 운전하다가, 자기 실수가 있겠지만, 운전하다 어떤 사고를 당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특별히 상대방이 악하여 술 취한 자가 술 먹고 운전하느냐고 받아줬느냐고는 좀 다르지만 그게 아닐 수가 있고, 이게 내가 삶에 사는 가운데 특별히 다른 사람이 악 때문에 당한 것도 아니고 나도 특별히 내가 죄를 지어 징계받는 것도 아닌데 인생살이 가운데서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 어려움들은 되게 연단적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니고 내가 참 선하게 선대하였거늘 나를 배신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그에게 모든 거래를 선대했거늘 믿고 했거늘 그가 내 거를 그냥 나에게서 모든 걸 취하고 그냥 달아나버려. 나의 선을 악으로 갚는 경우가 있어요. 악한 자로 말미암아 내가 핍박과 손해를 보는 그런 고통이 있어요. 이건 애매히 받는 거예요. 애매히 받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러한 경우들로 신자의 경우는 모아져요. 믿기 이전의 신자는 회개케 하기 위한 간섭이시고, 그 신자의 고통은 이 전체에 통해서 뭐가 없어요? 형벌이 없어요. 주께서 내게 형벌을 내리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나를 미워해서 벌을 내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신자를 향해 지극히 자애로우시고 인내하시고 사랑으로 대하실 아버지세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바아버지로 부르게 하셨어요. 어린아이처럼 칭얼대도록 하신 분이에요. 칭얼대도록 어린 앞에처럼 칭얼대도록 우리를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성소가 아니라 지성소까지 들어오게 하신 분이에요. 거기에 들어오신 그분께서 우리를 때로 죄 가운데 살지 말라 말씀하시고, 때로 우리를 애매히 받는 고난 속에서 악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 속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일들을 허용하시고, 때로는 상대의 악도 아니요 내 죄도 아닌데도 인생살이 속에 받는 여러 일로 인해서 환난과 연단도 있게 하세요. 신자의 인생이 이 전체 속에서, 신자의 인생 속에 뭐가 없지 않아요? 고난과 고통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고난과 고통을 피하는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든 고난과 고통을 피해주면 좋은 신이고, 고난과 고통을 피해주지 않게 하면 나쁜 신이 되는 것이 기복신앙이에요. 이걸 피해주는 사람은 능력 있는 신이고, 이걸 피하지 못하게 하면 능력 없는 신이 되는 게 기복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신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신자는 신자의 삶이 고난에 관해서 이런 부분이 있음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징계를 받는 일이 어찌 없을 수 있겠으며, 우리가 주를 믿는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인생 선한 신앙의 일 속에서 어찌 악을 만나서 고난받는 일이, 손해받는 일이 어찌 없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경험생이 없었어요? 여태껏 있잖아요. 그리고 연단받아 누구나 누리는 인생의 그 슬픔과 어려움을 우리가 어찌 피하는 일이 있겠어요? 어찌 그런 일이 없겠어요? 모든 자식이 모든 원하는 대학을 다 가요?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건강 장수예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부를 누려요? 사업에 성공해요? 아니잖아요. 노력해도 대가를 못 받는 일이 있잖아요. 지혜가 없으면 못 받는, 그러니까 세상의 구조가 그렇잖아요. 어떤 경우는 악인을 만나 그럴 수도 있고, 인생이 신자라도 이 고난과 고통을 일정 부분 감내하며 살아요. 그런데도 신자는 형벌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신자는 이런 고난 속에서도 한 가지 아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뭐다? 섭리라는 거예요. 이 안에 섭리 아닌 게 있나 찾아보세요. 자, 택자인데 믿음 있기 이전의 사람이야. 회개케 하려고 간섭하셔. 하나님의 섭리죠. 징계하세요. 하나님의 섭리죠. 연단받게 하나님의 섭리죠. 악으로부터 선을 받는 자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상급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 상급에 대한 약속을 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이름으로 너희가 사는 동안에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핍박을 받을 일이 있으리라. 그러나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뭐가 크라? 너희 상이 크민이라. 이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주님께서 강력하고 분명한 약속으로 상급을 약속한 일이 있었는데 이 경우에요. 이 경우에 상급이 있어요. 상급 주고자신 자에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일을 믿음 가운데 세우셔서 당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순교의 눈물이라는 것, 순교의 눈물이라는 것. 여러분 순교란 뭐죠? 신앙 고백 때문에 자기가 죽는 게 순교예요. 죽음의 의미는 육적 죽음이 있고 영적 죽음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앙 고백 때문에 자신의 죄를 죽이는 것도 순교의 형태예요. 그 영적인 의미에서 순교의 형태예요. 여러분이 신앙 고백 때문에 여러분의 죄성을 죽여가는 거, 날마다 나는 죽노라 하죠.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노라 하죠.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노라, 날마다 나를 죽이노라 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날마다 죽이노라 하는 자신의 죽음의 연속의 삶을 사는 게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것이 순교의 의미와 같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 공부 나오신 거 순교입니다. 왜냐하면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의 삶의 시간을 드려진 것이요. 그것이 여러분이 이 시간을 대체할 다른 것들을 죽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 그렇다고 꼭 필요한 일을 하지 있으면 빠지세요. 제가 율법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신학생들한테 했어요. 학교에서 가르칠 때 했습니다. 여러분 신학교 와 있는 이 여러분 신앙 공부가 순교입니다. 했더니 그냥 기뻐하고 좋아해요. 여러분 그거 순교입니다. 죽음의 미래를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악과 싸워가며 악으로 핍박받는 하나님 상급을 약속하셨어요. 어느 것 하나 섭리가 아닌 게 없습니다. 이거에 반대로 고난이나 하나님께서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게 있어요. 평안과 위로를 주심으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이 참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이시고 징계를 하시고 나서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위로 주세요. 참 하나님 위로 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회개의 눈물 속에 밀려오는 심령의 차원은 위로가 있어요.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지 네가 아느냐. 그거를 알아요. 그걸 알 고백이 있고 연단받아 신앙이 성숙해가고 악에 대해서 치밀었을 때 하늘의 소망만을 붙들 때 상급의 약속으로 또 위로를 주시고 실제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삶 속에 간섭하셔서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도 하늘에 주신 위로와 그 상급의 약속을 초실절로 맛보게도 하세요. 여러분 그거 맛보세요. 초실절로 맛보세요. 인과응보의 원리도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근데 여러분 신자가 누리는 그 평온과 위로와 그 행복 있죠? 이 땅에서 섭리대로 하나님 섭리받아서 간섭해서 때가 때대로 됐다. 거 봐. 그게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누구 맡기시는 인과응보라고 설명하는 어떤 그런 여러분이 보상을 받는 어떤 그런 위로를 받는 실제적인 인생의 경험들은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낙원에서 주실 바된 하나님의 상급에 대한 뭐죠? 맛보기에 불과해요. 그 맛을 본 것 이상의 실체로 예배해놓고 계신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주를 위하여 살면 살수록 그런 일을 맛본 일이 많을 텐데 그건 전부 그 맛보기라니까. 진짜는 어디 있어요? 뒤에 다 있어요. 그것이 하늘나라에서 받은 상급의 차이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그 주 때문에 받는 그 즐거움과 위로의 평안의 맛 그래서 얼만큼 보는에 따라서 앞으로 받을 진짜 메인 듀시 맛보기 아니야 그 뒤로 따라와 따라와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인생이 말이죠 다 예수 믿고 천국 가니까 그게 그거요 그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인생은 전도서에 보고 헛되고 헛되다 하지만 전도서 마지막은 청년 때부터 주를 열심히 섬기라고 끝나요. 인생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여 섭리하고 보시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라는 사실을 믿음을 갖고 인생을 해석하고 살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도 없다가 전도서에 따라서 의미가 없다가 아니라 의미에 있는 길은 유일하게 있다. 인생의 모든 의미는 유일한 곳에 있다. 그 유일한 곳은 뭐죠? 하나님과 예수의 복음 안에 있다. 그게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그 결론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확인되고 누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숙제를 다시 내야겠어요. 오늘 나눠지는 그 프린트물 있죠? 위물 있죠? 그것까지 합해서 다 읽어보세요. 다음 시간에 또 진도 나갈 테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실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영원전에 택정하신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지극하신 사랑으로 간섭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섭리의 손길을 날마다 이끌어 가심을 저희가 믿고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믿음이 있기 전에 믿음을 이끄시고 우리 인생을 어떻게 간섭하셨는가를 저희가 아옵나이다. 부모의 믿음 가운데 태어났으나 신앙 고백을 스스로 하기 전까지 우리 인생을 만지시고 또 믿지 않는 부모에 태어났으나 자라면서 복음을 듣게 하심으로 회개케 하심으로 주 앞에 나오는 은혜를 베푸심에서 인생을 간섭하시기 위하여 내 귀에 복음을 들리시고 내 심령 속에 복음 앞에 순종케 하는 은혜의 역사를 베푸셨사옵나이다. 지금까지 주 앞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어떤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운 바 같은 큰 의롭고 선하시며 사랑의 섭리 가운데 이루신 것임을 저희가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실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모든 수고에 대한 위로로 주시는 맛보기며 결국 우리가 영원한 천국과 낙원에 이르러서 누릴 그 영원한 상급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바라보게 하신 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이 믿음 가지고 생명이 있을 때까지 우리 인생을 섭리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의 구원을 견고히 누리며 즐기는 그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주 앞에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